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Change and Chance. 다시 한번 시작! Change and Chance.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너무 이렇게 다들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그리고 요즘은 우리 한국에서도 그걸 한다고 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붙어앉지 마시고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붙어앉지 마시고 또 악수도 좀 삼가하시고 뭐 이렇게 뭐 아직 세 분은 괜찮습니다. 세 분은 괜찮으니까 너무 그런 생각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지난 1월에 우리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우한 폐렴인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이 세계 보건 기구인 WHO에서 엊그저께 이제 팬데믹이라는 그 선언을 했어요. 팬데믹이 팬은 이 모두 이런 뜻이에요. 모두. 그다음 데믹은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팬데믹 그러면 이제 이게 전 세계적인 이 질병으로 유행되고 있다. 대유행병이 병이 되었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부는 아직은 좀 괜찮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중국과 인접해 있던 우리나라는 한 달 정도 잘 방어했어요. 중국에서 그냥 한 달 동안 계속 이랬고 다른 데는 별로 안 번졌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때까지 한 30명 정도 확진을 받았었는데 뭐 아주 잘 방어한 편이었죠. 뭐 대유행은 안 됐었으니까. 근데 31번 그 신천지 그 신도 있죠. 그 신천지 신도였던 이 31번 확진자 이후에 급속도로 이 감염병이 이제 확산이 됐던 거예요. 일주일 뒤에 이 대구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한 600명 가량 됐는데 이게 600명 정도 이렇게 갑자기 이게 일주일 만에 30명에서 600명 700명 이렇게 확 올라가고 매달마다 100몇십 명 막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뭐 세계의 눈이 한국으로 막 쏠렸어요. 그때까지 중국 외에는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세계의 눈이 막 한국에 쏠렸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세계 외신들이 이 한국의 사태를 우려하는 기사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인 이 CNN은 한국은 이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발병 실태가 최악인 나라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뭐 이렇게까지 자극적인 말을 안 해도 될 텐데 지금 막 번지고 있다 뭐 이래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최악 중국을 제외하고 중국한테 돈을 받았는지 왜 이렇게 최악인 나라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좀 이게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뭐 사람들이 기사를 보니까 기자 계세요? 기자분들 계시는데 이거 기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자극적인 기사를 내시더라고. 막 그래요. 또 뉴욕 타임즈는 한국이 제2의 코로나19 핫스팟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외신들의 보도와 함께 우리나라는 뭐 일주일 가면서 순식간에 7,000명, 8,000명 이르는 감염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 다음으로 확진 환자가 많은 나라라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막 어딜 가든지 막 한국 사람들 막 우리 세부에서도 그랬잖아요. 세부에서도 어디 커피숍 가면 한국 사람이 막 한국말 하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치주고 막 이랬대잖아요. 이게 지금 막 우리나라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말이죠. 근데 이웃의 아픔을 아파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중국이 말이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코로나19의 이 진원지라는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 막 언론 중국 언론들이 막 기사를 쏟아냈는데 이런 기사예요. 한국 정부의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 자기네는 8만 명이면서 한국 정부의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 전염병이 증가하는데 한국 정부는 지금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기사를 막 쏟아냈어요. 그리고 이 WHO에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일본도 그때 이제 크루즈선이라든가 이게 막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같은 코로나19 우려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심상치 않다. 조심해야 된다. 막 우려가 된다. 막 이런 것을 이제 WHO에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한국과 같은 코로나19 우려국으로 우리를 취급하지 말라. 이렇게 이 컴플레인을 했어요. WHO에 돈을 큰 돈을 주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주면서 막 100억 뭐 이런 돈 있잖아요. 이 정도의 큰 돈을 도네이션을 했어요. 도네이션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WHO에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다음 날 나와가지고 일본 이름을 딱 빼요. 일본을 빼고 한국, 이탈리아, 이란만 딱 이름에 해서 우려국, 어? 또 코로나19 우려국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합니다. 유치하기 그지가 없는, 유치하기 그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의 이 드라이브 스루 현장 진료소 있잖아요. 이거는 정확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방법이라고 한국의 방법들을 굉장히 이렇게 비하하고 막 그랬었어요. 불과 며칠 전입니다. 지난 주간에 초에. 하지만 우리나라 이 보건당국과 의료진들 그리고 이 시민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이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여왔어요. 그리고 어제부터 확진자보다 완치된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제 완치 확진 받은 사람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이런 적극적인 대처가 이제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부터 약간 이 효과가 이제 줄기도 하고 이제 확진자가 적어지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효과를 보게 되니까 전 세계가 다시 한국을 또 주목하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심지어 일본까지 우리나라 비난하고 막 이런 나라들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얼마나 혐오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막 퍼질 때.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도 한국에 지금 도움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한국의 노하우를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요 며칠 사이에 외신들도 일제히 한국에 대해서 호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샘 킴 통신원이 있는데 이 통신원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임을 입증했다. 그리고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앨리스 에이자는 한국 보건체계가 뛰어나서 초기부터 공격적인 조치를 아주 뛰어나게 잘했다. 뭐 이런 표현들. 그다음 미국의 해리스 한국 대사는 한국이 코로나19와의 세계적 투쟁을 선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을 막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세계적 위기 상황에 도리어 그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한국은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뭐 지금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막 벗어난 이게 늘어나고 사망자가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지금 확진자도 2만 명이 확 넘어버리고 사망자도 지금 막 몇천 명대로 지금 막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대처가 뛰어난 거예요. 이란도 지금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세계 외신들이 한국은 정말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러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올림픽 세 번 치는 경제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다. 한국의 위상이 막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다 한국, 심지어 미국도, 유럽에서도, 심지어 일본에서도 뒤로는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노하우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림픽을 세 번 치는 경제적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그 하원이라든지 청문회에서도 지금 한국은 그거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하냐 이러면서 한국의 그 노하우를 좀 받아야 된다. 막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 한국이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리어 이번 사태로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 지금 성화봉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취소됐어요. 왜냐하면 이거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니까 취소됐습니다. 이 올림픽 성화가 취소된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취소됐어요.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도 오고 가고 있냐면 수십조 원을 들인 이 도쿄올림픽이 그것마저 취소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올해 내에 올림픽을 치르지 못하면 이 올림픽을 이제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은 올림픽 세 번 치른 경제적 효과를 거둘 정도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좀 어려워요. 한국에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크게 어려운데 이게 잘 지나면 좀 좋아질 거예요. 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부는 너무나 밀접하게 사실은 관계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보다 우리 세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큰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누구에게나 어떤 나라에게나 위기가 올 수 있지만 그 위기가 도리어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볼게요. 시작.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를 낳았어요. 그런데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장자가 되고 싶어요. 뱃속에서부터. 되게 놀랍죠. 뱃속에서부터 자기는 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쌍둥이 형 에서가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우리 학생들 아는 사람 없어요? 성경 안 읽어봤어? 어? 어? 우주는 뭔가 자꾸 뻐끔뻐끔하면서 뭘 얘기할 것 같은데 뭐 혹시 아는 거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알고 이거 아는데 대답을 못 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우주가 정확히 알고 있네. 어떻게 했냐면 너무 형이 되고 싶어서요. 쌍둥이 형 에서가 나갈 때 야곱이 그 뱃속에서 형의 발목을 잡고 뒤따라 나왔어요. 이런 신기한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너무너무 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쌍둥이 중에 두 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생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이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유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문의 축복을 이어가는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게 또 주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늘 장자의 축복을 태어나서도 계속 받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야곱의 그런 마음 때문에 쌍둥이 형 에서에게 이 야곱이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니까 야곱은 급히 집에서 도망 나와서 900km 떨어진 바탄 아람이란 지역으로 도망가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11절 말씀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게 도망가다가 야곱은 지쳐 쓰러져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아 누워 잤다고 하는데 여러분 돌을 베개로 삼고 자면 그게 편할 수 없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불이나 뭐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지붕이라도 있어 밤에 찬 이슬을 막아줄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그렇게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귀여운 막내였을 거고 어머니에게는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해서 주시는 맛있는 밥도 먹었을 거고 자신을 위해 마련된 거처에서 편안히 자고 쉬고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억울하게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장자의 복은 받지 못할지라도 야곱은 그래도 꽤 부유한 집에서 편안히 지내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쌍둥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했었기 때문에 급히 집에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에 갑작스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바탄 아람이란 지역에 단 한 번도 뵌 적 없었던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을 만났지? 거기서 도착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무엇 하나 희망적인 기대가 하나도 없이 그냥 바탄 아람이란 900km면요. 서울에서 부산, 그 부산에서 일본까지 가는 거리가 900km예요. 그 정도로 먼 거리. 거기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체인지와 찬스는 한 철자만 달라요. 그렇죠? 철자 하나, G하고 C, 요것만 달라요. 이 철자 하나만 다른 비슷하면서도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체인지는 변화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죠? 변화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생활의 변화가 좋은 것이면 좋겠지만 야곱과 같이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집을 빠져나와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죠. 나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요셉은 형제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었었는데 그는 갑자기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의 한 군인의 집에 종이 되어버렸고 여주인을 성추행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됐습니다. 얼마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그 역시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세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이 우한 폐렴의 피해자입니다. 질병 발생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는 뭐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난주부터 학교들 다 휴교하고 온다 그러고 이번 주 그냥 일찌감치 그냥 시험 대충 치르고 이번 주에 그냥 아예 방학을 한다는 거예요. 방학을 그냥 일찍 해버리는 거예요. 몇 달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도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사실 와야 될 학생들이 안 오고 와야 될 성도들이 지금 우두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일본에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뭐 1년에 두 번 이렇게 오시는 우리 집사님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거든요. 근데 필리핀에 갑자기 뭐 휴교령 내리지 뭐 통제한다 그러지 마닐라 못 들어간다 그러지 비행기 못 든다 그러지 뭐 이러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일본으로 못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일본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예배도 못 오고 혹시 본인들이 일본에서 왔으니까 또 혹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 해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지금 두 주간 자가 격리하다가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나오라 그랬는데도 미안해서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 가정도 또 못 나오신다고 본인이 이제 많은 유학생들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많이 노출된 것 같아서 본인 가정이 자가 격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가정 한 가정도 지금 아예 못 나오고 애들 못 보내는 학부모 너무 많고 막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없어요. 이 세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불안한 마음들을 사실 갖고 있어요. 그래도 이 한국보다는 지금 훨씬 나니까. 한국은 예배도 못 가잖아요. 예배 가면 뭐 거기서 얼마 온다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이 갑작스럽게 바뀐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가 지금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60조 원을 지원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막 60조 원도 지원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걸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상황이 갑자기 변화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뭐예요? 찬스예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상황이 변했어요? 이게 또 다른 찬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에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지만 그것은 곧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그런 변화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아 우르 어떤 지역에서 그냥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끝났을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 삶의 변화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자식들을 낳게 되고 낯선 땅에서 그의 믿음이 새롭게 훈련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요셉은 노예로 팔렸고 죄수가 되었지만 그의 그런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는 그가 장차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이 된 겁니다. 아주 사랑받는 자녀였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고 갑자기 죄수가 된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변화가 뭐가 됐어요? 그에게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10년 동안 부교육자로 행복하고 신나게 그 전에 또 10년 그래서 20년을 저는 뭐 부교육자가 잘 맞아요. 그 신나게 사역을 하다가 예상에도 없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이 필리핀 한인교회 개척과 담임 목회라는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돌아보니까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 순간에는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제 믿음과 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였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귀국하는 경우도 생겨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세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변화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만 보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렵지만 여러분 버틴다. 내가 큰 돈 못 벌어도 내가 어떻게든 버틴다.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서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이겨내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마의 현인이라고 하는 또 투자의 규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버크셔 해셔웨이 회장인 워런 버핏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연한 공포는 투자자의 친구다. 뭐라고요? 만연한 공포는 투자자의 친구다. 이것이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이었어요. 경기가 좋아서 모든 종목이 주식이 오를 때는 그는 투자 안 했어요. 종목이 다 오를 때는 거기다 투자 안 해요. 그리고 도리어 세상 속에 만연한 공포가 있어요. 만연한 공포가 있으니까 여러분 미국 주식도 팍팍 떨어지고 한국 주식도 떨어지고 일본 주식 떨어지고 코로나 걸린 그런 나라들은 다 주식 다 떨리고 막 폭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폭락할 때 주식이 그냥 지금 뭐 깡통 계좌라 그래요. 깡통 계좌. 주식이 깡통이 되는 거예요. 깡통이 되는 거예요. 빈 깡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워런 버핏은 딱 봐요. 그 만연한 공포가 있는 상황을 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가능성이 있는 이 환경이 지나면 이 어떤 이런 상황이 지나면 그러면 가능성 있는 회사의 주식을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이는 거예요. 대량으로 사들이고 그 위기가 지나고 경기가 회복되면 그는 남들이 버렸던 것 가지고 큰 부와 성공을 지금까지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투자의 원칙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예상치 못했던 어떤 변화들 그런 변화들이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환경, 우리 교회도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에게 이것은 새로운 기회를 안겨줄 겁니다. 만연한 공포가 오히려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응답은 지금 오고 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은 도망가다 지쳐 쓰러져 돌을 베개에 삼고 노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꿈을 꾸게 되는데 야곱이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그 땅에서부터 사다리가 높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다리,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심판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성도들을 돌보거나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 천사들의 역할들이에요. 역할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어떤 장면이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는 또 다른 역할 하나는 그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야곱이 쌍둥이형 에서의 살기를 느껴서 도망가다가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야곱에게 갑작스러운 고난과 시련이 닥친 겁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 자신의 신세가 철량하고 비통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는 야곱이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를 붙들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울면서 쓰러져 잠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까지 닿아있는 이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다시요.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자, 왜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일까요? 천사들의 중요한 역할 하나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랬죠? 그렇다면 야곱이 처량하고 절박하고 간절하게 드렸던 그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락인 거예요. 그러면 내리락은 뭘까요?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를 올려드렸으니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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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줘라. 응답을 가지고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내리라.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에 지쳐 쓰러져 있을지라도 지금 천사는 어떻다고요? 응답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기도를 응답을 갖고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천사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40일 기도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40일 우리 특별 기도를 하잖아요. 이걸 할지 말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모이는 것 자체가 눈총을 받게 돼요. 한국에서는 이런 특별한 집회를 이 시기에 연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이게 하는 게 옳은지. 분명히 마음의 감동은 40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고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우면 어떻게 해?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국가가 어렵고 가정경제가 어렵고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다 어려운데 그럼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상황이 말이죠, 이런 거를 지금 한다는 게 참 이게 좀 그냥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지난주 토요일 저녁까지 고민을 했어요. 일주일 전까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주보를 프린트해야 되는데 이걸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만약 상황이 악화되어서 중간에 40일 기도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아직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우리 뭐 예배가 금지가 된 것도 아니고 기도할 수 있다면,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부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생각을 정리하고 4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필리핀은 뭐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부족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좀 조심하긴 해야 될 거고요. 다행인 거는 마닐라에서 그 확진자들이 생겼는데 거기를 그냥 통제해버려요. 그냥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드라이브스루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이거 검사를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못 나가게 다 못 나가게 막고 나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냥 마닐라 다 통제해 버렸어요. 해상, 육상 모든 게 다 통제됩니다. 통제되고 또 어디에 뭐 확진자 생겼다 그 도시 그냥 통제해 버려요. 봉쇄해 버려요. 지금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필리핀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필리핀 대통령이 아주 센 분이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해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 40일 기도를 했어요. 40일 기도 했는데 지금은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외신들도 앞다투어서 연신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던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그리고 일본조차도 우리의 노하우 배우려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를 그대로 배가지고 막 드라이브 스루도 하고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유럽도 그러고 있어요. 아직 환자들도 많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우리가. 저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40일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의 손에 응답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응답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 40일 기도 일주일 했어. 일주일 하는데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되더라고요. 한국인들 혐오하고 막 한국인들 욕했던 나라들이 이제 한국을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기도하자마자 며칠 안 돼서 시작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이 오고 있음을 믿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주제 하나 읽을게요. 시작. 라스트 런너에 달려있다. 야곱의 사다리 꼭대기에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지쳐 쓰러져 누워있는 그 땅을 야곱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번성하게 될 거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야곱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언제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될지 피신처가 될 바단아람에서 도대체 언제 어떤 일을 무슨 일을 겪을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900km 멀리 떨어져 있는 그 900km를 가다가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가다가 도적대에 만나서 그나마 갖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또 노예가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혼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할 것이고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지켜줄 거고 그를 이끌어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위로의 말씀 뭐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 다 될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플랜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절대 떠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의 영어 번역을 보면 우리말에 생략되어 있는 것이 그 생략된 1인칭 주어가 이 짧은 구절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국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라는 말이 그냥 한 두 번 정도 한국말로는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ith you, 뭐 I am 뭐 watch over you, I will bring you 뭐 이러면서 I will 뭐 I have 하면서 이게 몇 번이나 나오냐면 여섯 번이나 나와요. 지금 당장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야곱은 도망자와 같이 실패자와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야곱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 혼자 그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혼자 그냥 그렇게 비참한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 계주라는 종목은요 여러 사람이 전체 레이스를 나누어서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팀이라고 해서 실력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 중에는 좀 느린 선수도 있고요 보통인 선수도 있고 빠른 선수도 있는 겁니다. 앞선수들이 좀 못해도 앞주자들이 좀 못했어도 마지막에 등장하는 라스트 런너 마지막 주자 이 라스트 런너가 잘해주면 그 경기 뒤집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좀 못했어도 괜찮아요. 라스트 런너가 뛰어난 사람이면 여러분 다시 승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트 런너에게 승리가 달려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망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라스트 런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 다 망쳐버린 것과 같은 그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달려주시는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의 라스트 런너가 되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톤을 주님께 주세요. 라스트 런너인 주님께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체인지 앤 찬스 세 가지 주제 나눴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응답은 지금 오고 있다. 라스트 런너에 달려 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